오늘 우리가 십계명의 제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십계명 강의를 강의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과 관계되어 있는지를 제가 발견하게 되고 저 자신이 놀라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앞에 있는 모든 계명들이 우리의 삶에 다 중요하지만 이 9번째 계명처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정죄하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없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였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으니까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재판 자리에 나가서 어떤 증언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절대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되지. 그 정도로 이 말씀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함께 살펴보면 주님께서 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는 그와 같은 교훈을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의 삶에서 내가 입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많이 무시하고 그리고 또 교만하게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살았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심히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신 이 십계명의 9번째 말씀은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율법의 후반부의 계명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율법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요약해 주셨죠. 여러분, 그리고 십계명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이웃들과 관계되는 그와 같은 말씀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이웃의 명예를 존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인하는 것은 너무나 이 잔인하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 계명을 중요하게 읽을 수 있고, 간음한다는 것은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 계명을 대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이 나쁜 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확고하지만, 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우리의 잘못된 언어 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이 죄라고,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계명을 쉽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계명은 다른 계명보다도 우리에게 더 무서운, 그와 같은 심판을 가져오는 계명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계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계명의 의미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을 때에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계명을 주신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럼 거짓말은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거짓 증거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와 같은 광범위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어떤 재판을 할 때에 과학적인 수사 기법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주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범죄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심판할 때에 어떻게 죄를 확증하게 되는가 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결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살인죄로 그 사람이 의심을 받아서 그가 재판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그를 죽였습니다라고, 내가 그를 보았습니다라고, 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죽어서 죽였습니다라고 말하는 두 명의 증인만 있다면 이 사람은 그 살인죄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될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의 증언이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 계명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계명일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후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서 매우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오늘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계명은 단순히 재판의 법정에서만 이 계명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재판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 공공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쉽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거짓 증거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신의 사회가 되고 있으며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으며 사람들 사이의 믿음과 신뢰가 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이 진리를 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무도 공적인 지위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그냥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회가 오늘날 우리의 사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결코 사람들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죄악된 사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 공적인 영역에서 거짓 증언과 중상모략이 일반화된다면 우리의 사회는 안전하지도 않고 평안이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적인 영역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거짓말하는 것이 난무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웃과 친구 사이에서 매우 쓰라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큰 고통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 있는 이와 같은 거짓 증거들, 그것들의 폐해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그와 같은 사회를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날 때에도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을 만날 때에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근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이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험담을 하는, 비방을 하는, 거짓 중상 모략을 하는 그와 같은 말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듣고 살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는 불안과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결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공적인 삶과, 즉 사회적인 삶과 또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나누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이 입술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혀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말들을 항상 내뱉는 그런 언어 습관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진리의 그 배움과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도리어 우리 가운데 쓴 뿌리만 남아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신령한 관계를 세울 수 없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주의하고 이 계명을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계명의 배후에 있는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우리의 삶에서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다분히 우리의 언어 생활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 몸의 지체 중에 하나인 이 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계명은 혀로 말미암는 모든 죄를 금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이 야고보서 3장을 여러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역이 야고보서 3장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야고보서 3장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야고보서 3장을 편지에 인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마치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저도 그 친구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신앙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교실 안에서 너무 나쁜 말을 쓰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고 다투고 그렇게 할 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뭐 그때는 10대니까 중학교 2학년 때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고의적인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의 말에서 저도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런데 친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기분이 나쁘게 하였고 또 그 친구가 계속 그렇게 이 악한 말을 한다면은 계속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하는 가운데 성경을 뒤적이다가 이 야고보서 3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을 보니까 바로 이 야고보서 3장이 바로 나와 친구 사이에 있는 이 사건에 대하여서 해결점을 주고 있는 그 말씀이었어요. 아, 우리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의 지체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생의 바퀴를 불살라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고 그것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 친구에게 이것을 꼭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어주면서 네가 그렇게 나쁜 말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언어는 정결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과 삶을 더럽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가 저의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어른이들의 언어 생활은 어떤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이 여기 있는데 이 학교에서 친구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그것이 불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시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와 같은 언어 생활에 대하여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문화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에 불과한 것이지 그냥 절대로 일반적인 문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입에서 이와 같은 악한 것들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혀를 가장 위험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능히 길들일 수도 없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를 우리의 혀로 입술로 내놓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죽이는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 대하여서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악한 말로 비방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격이 모욕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의 삶에 지옥불과 같이 잔인한 복수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통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체 중에 작은 지체인 바로 이 혀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혀가 다른 사람을 위험하기도 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할 때 단순히 칼이나 몽둥이로만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이 사회에서 깎아내려서 그가 그 사람의 본래의 인격대로 대접받지 못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을 비방하고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게 될 때에 그것이 얼마나 불과 같이 일어나게 되는지, 나의 한 사람의 입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하여서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마치 얼마나 요란하게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지 지옥불과 같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혀로 하는 거짓말에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거짓을 말하였고 그것으로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거짓된 혀의 사용, 우리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탄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혀를 창조하셨지만 타락 이후에 인간의 혀는 사탄이 자기의 목적을 사용하기 위하여 조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혀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지체를 사탄의 도구로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혀가 이렇게 악하게 사용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18절 말씀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사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거짓 증거가 우리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의 입으로 실행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거짓된 언어 생활의 배후에는 매우 심각한 그와 같은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전 인격과 삶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사탄의 능력과 세력을 제거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결코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하지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중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에 있는 이 작은 혀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혀를 깨끗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어기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어기게 됩니까? 먼저는 우리는 법정의 정언에서 절대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바로 거짓을 삼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19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은 거짓 증인,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과 거짓말을 내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이 두 사람 다 똑같이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성경은 법정에서 하는 거짓말이나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는 거짓말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그것은 같은 죄이며 하나님의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삶에서 거짓말한 것은 법정에 끌려가서 심판은 받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정이 얼마나 참으로 두려운 것인지요. 그리고 위정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불행은 무엇이냐면 그가 결혼을 하였는데 이방 여자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아합에게 온갖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한날은 아합이 자기의 겨울 궁전에 갔는데 그 겨울 궁전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은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마음 가운데는 내 궁전 옆에 있는 저 포도원을 내가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골에 있는 한 농부의 포도원이 탐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은 탐욕이 가득한 악한 왕이었지만 이 가난한 농부인 이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를 팔아서는 안 되고 그것이 자자손손 자신의 기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요청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아합이 마음에 분이 가득하여서 그가 음식을 먹지도 않고 돌아 누웠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얼마나 왕이 참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니 하찮은가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그 일을 해주겠다 해결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녀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거짓적인 두 사람을 세우고 나봇이 여호와와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말하게 하고 이 나봇을 돌로 쳐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아합에게 가서 이제 그 포도원을 취하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악한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하였습니다. 이세벨은 개들에 의해서 먹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였고 이 아합의 집안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 이세벨이 죽었을 때에 그녀의 시체를 들깨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 위정을 세워서 의인을 죽였던 이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거짓말에 대한 심판의 예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자신의 것을 자원하여 바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임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팔고 난 다음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밭을 판 돈의 일부는 감추어두고 그 나머지를 사도들의 앞에 가지고 가서 이것이 밭을 판 돈입니다라고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마음에 동기가 선하지 못하고 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의 밭에 판 것의 전부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내가 다 드리지도 못하고 일부만 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너희들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였고 한날 한시에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증언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증언해야 할 상황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이 그러면 그렇다라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자신이 알고 있지 못하는 말을 아는 것처럼 말할 수도 안 되고,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거짓으로 꾸며서 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이와 같이 거짓 증언을 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일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증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보증을 서는 그와 같은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위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어기게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중상함으로써 이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여러분, 중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말할 때 그 사람을 은연중에 깎아내려서 좋지 못한 평판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중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의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의도하지 않았지만 무의식 중에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자체는 비록 거짓이 없고 사실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그와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그리고 교묘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하도록 만들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중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예기치 못한 불의와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더럽히게 되는지를 알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사회를 보면 우리 한국 사회는 다른 사람들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가 어쩌대더라,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내어뱉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할 악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혀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공정하게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말하기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평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남을 비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 말에 대한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우리의 삶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는 우리에게서 허물이 발견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하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에게도 얼마나 결함이 많은데 그런 결함을 비판하느냐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남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보다 단점을 말하는 데 더 많이 끌리는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우리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말할 때에는 우리가 나쁘게 말하는 그와 같은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의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불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허물을 말하기보다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중상의 죄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9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악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우리의 혀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케 되기 위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었을 때 우리들은 우리의 혀로 짓는 죄를 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갖 욕심과 죄악으로 가득하여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이 악이 우리의 입술로 열 배는 더 많이 분출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의 혀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은 항상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향이 그 사람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우리의 그 말의 결과가 즉시로 전달되고 그것은 우리 안에서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에게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주님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친구와 이웃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말을 금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항상 가장 선한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의 많은 허물을 봅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 판결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조그만 허물에 대하여서도 그것을 아주 심각한 죄로 여기고 그 사람을 비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아니라 질투와 증오심이 있다면 우리는 중상하게 될 것이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치료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 그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하는 비방이나 거짓에 대하여서 불의한 비방에 대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떤 한말에 대하여서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고의적으로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우리에 대하여서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즉시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 대하여서 더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더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에 사울 족속에 있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자기 주위에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늙은 시므이를 단칼에 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게 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시므이에게 대하여 관대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선한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자기 죄에 대한 결과로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마침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한 양심은 거짓 증거에 대항하여 설 수 있는 노성벽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벽이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불의한 말들, 악한 비방들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동일하게 악한 말과 악한 태도로 대항하게 된다면 우리도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악한 비방에 대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한 양심을 지키게 된다면 우리를 비방하는 그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그와 같은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의로운 마음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당한 중상에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당한 비방에 대하여서 침묵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서 부당하게 비방당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요나단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은 이 질투심에 가득하여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비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신하들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아들인 요나단은 이 다윗이 왕을 배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가 한결같이 자기의 아버지 사울에 대하여서 충성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도 아버지를 따라서 다윗을 죽이러 가는 그 자리에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에 대하여서 다윗이 절대로 아버지를 죽이려거나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에 대해서 항상 충성된데 왜 아버지는 그를 죽이려고 하시느냐고 다윗을 변호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요나단도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아버지가 그에게 창을 던지며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위험한 일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요나단은 진리의 편에 서서 다윗의 진실함을 변호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섰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고난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하고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이 세상에서 악이 제어되고 선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악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제어받지 않으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그 악을 멈추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용감하게 그 악에 대항하여서 진리의 편에 서서 부당하게 이 모함받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이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양심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말에 항상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의 언어를 돌이켜보아야 되겠습니다. 거짓말이나 욕설로 자신의 양심과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 일이 없었는지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항상 선한 것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비방하지 않는 그와 같은 어느 생활을 해야 되겠고, 우리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고 또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의 악을 제어하기 위하여서 선한 양심을 지키고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